예,
하셔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뭘
처음에,
얘기하는지.
예, 그 비밀의 자할 때, 이렇게, 뭐야, 처음에 나가는 거 보고 지금 틀어서. 오늘은 아이 컨택을 못할 것 같아. 여기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개 방송하는 거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안 보이셔서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큰 데를 빌렸는데, 입추의 여지 없이 그득 찼어요. 보통 그 10대 아이돌 가수들 콘서트장을 방불할 만큼.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막내가 꼭 딴지를 걸어요. 아니, 목사, 아빠 맨날 목사인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거짓말.
해? 그죠? 십계명에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 김쌤, 김쌤이 역사, 그, 좀한 꼭지를 털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역사적인 사건 그런 거를 듣고 하면서, 원래 우리 김쌤이 그, 팩트 폭격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질문들 하고 또 신앙인들은 그런 그것들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그것들을 보고 듣고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떤 몸짓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밤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를 뒤적뒤적 봤는데 잠깐만 일단 요 옆에 꺼내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이따가 잠깐 제가 창고를 뭐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미리 꺼내놓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아, 이거라도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고. 저희가 지금 11시인데요. 10시부터 여기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금 얘기도 하고, 또, 시월드 얘기도 하고, 시월드 말고 뭐라고요? 초월드. 전 처음 들었어요. 초월드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금 걱정하고 세금이 이렇게 됐으면 좋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일상 살면서 지금 방금 그이 우리 공개 방송인데 그런 소리를 했어요. 어느 분께서 그 시자 들어가는 거는 정이 안 간다. 시자 들어간 건 무조건 정이 안 간다. 그런데 그런 여성의 마음을 모르고 그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께서 또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하면 뭐 하냐? 그냥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면 되지. 그렇게 해서 푸는 거지. 근데 여자는요, 그 우리 어르신도 그걸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 제가 그걸 좀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기들이 사자인 줄 알아요. 그죠? 백승원님, 지가 사자인 줄 알아, 남자들이. 예, 남자들이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 아세요, 혹시? 남자가 언제 멋있는지 아세요? 25?
월급 타서 다 갖다 줄 때.
아, 그때? 예. 그러면,
써라.
그, 예?
돈다 써라.
정말 여자들이 그럴까? 여자들이 그래요? 돈 받을 때 제일 남자가 멋있어 보여요? 아닐 것 같아, 그죠?
멋있다기보다는 그냥
믿음직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니 근데 좋죠 그냥
그냥 예 돈이 좋죠.
돈은
그,
돈도 좋지
그 인간은 그냥 그저 그래. 예,
멋있다는
남자가 멋있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 생각인데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이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20대 때 괜히 마초 흉내 내고 왜?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멋있단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멋있는 그 때가 20대 30대 그때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요게 사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분하고 그 어느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냥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우리 그 어르신보다 더 멋있는 게 뭐냐면 어르신은 아직 그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도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머리로 풀어요. 이렇게 뭐 뭘 방안을 제시를 한다니까요. 남자들이 뭘 여자가 아이 그냥 십자가 싫어. 왜? 아이 그냥 싫어.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왜 그냥 싫어? 얘기해봐. 아 얘기하기 싫다니까. 얘기하기 싫잖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 얘기하기 싫은 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가 남자가 멋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성 호르몬도 이제 분비가 잘 안 되죠, 어르신이.
제가요. 그렇게 보셨어요?
아 많이 되시나요?
반대인데.
아 그래요?
네. 이제 지금 조금 얘기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하세요.
내가 이제 그 성경 보고 나서 그 독일 사람이 쓴 거를 봤는데 거기 상당히 그 제시가 그런 상당히 페미니즘적인 그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누라하고 안 좋았는데 그래서 그 우리 마누라를 이해를 하게 됐고 내가 용서를 하게 됐어요. 거기 뭐냐면 그 칼 중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니마적 감성하고 아니무수적 감성. 그 목사님 아시잖아요.
네? 몰라요. 무지 네. 어려운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니마적 감성이 여성적 감성이에요. 아니무수는 남성적 감성이고. 제가 그 방송통신에 다니면서 이 그 국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착을 봤습니다. 아, 봐서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 상당히 그 여성 쪽에 갇혀 온 거 천을 많이 든다.
아, 예. 네,
그런데 아, 제가 아까 여기서 막 뭐 막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 저를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네, 아니 지금 웃자고 좀 한 얘기예요.
아, 예, 예. 네,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웃자고 네.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지금 우리 비밀의 제나 작은 자교에서 그 저기 제가 그 말 많이 했잖아요. 사실 어떤 얘기도 막지 않는 문화를 전 요 그런 마당을 깔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라도 막지 말자. 왜냐하면 그 좀 철없어 보이는 말이라든가 동의가 안 되는 말이라든가 어떤 거라도 그 말을 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한 당사자에겐 그게 그 마음이고 삶이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바람직하냐 하면 그것을 그분의 세계, 그분의 우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겸허하게 들어주는 것이 바른데 우리는 사지선다 이런 걸 공부를 했는지 주입식 이걸 했는지 어떤 답을 딱 제시하고 그것이 어긋나면 이렇게 배척해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갈라서 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막 대통령 선거하는데 뭐 막 저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게 여기 와서도 지금 제가 며칠 됐나? 한 3, 4일 됐죠? 3일 됐나? 형제를 요번 주는 제가 다른 그 일정 안 잡고 어저께 하루만 이제 그 어느 출판사 누구를 만났고 그 형제들을 좀 봤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제가 제 친형제한테 제가 밑에 동생이다 보니까 좀 쉽게 말을 하는데 다 뭐 동생인데 너는 다 좋아? 그런데 사상이 불어내.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생한테. 그리고 한 사람은 야, 너 왜 빨갱이 문성근 같은 애를 데려다가 그 짓거리를 해? 너가 그러니까 빨갱이지! 이래요. 이렇게 갈라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갈라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실 때 마음이 그렇게 안 아픈가 봐요. 저는 고통스러워 이게. 이게 그 우리 민족의 아픔인 것 같아요. 근데 왠지는 저는 사회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냥 얼핏 생각하게 인생 뭐 요만큼 살아 생각하게 그런 태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할 때 우리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시지만 별로 대접 못 받고 자란 세대잖아요. 어르신들이 우리 마음 뭐 한번 물어봐 줬어요? 뭐 먹고 싶냐 물어봐 줬어요? 입고 싶냐 물어봐 줬어요? 뭐 좋아하는지 뭐 물어봐 주지 않았잖아요. 맨날 답 제시해서 그거 따라오길 바랬잖아요. 물론 사랑을 받기는 했어도 뭔가 그렇게 존중받지는 않았다고요. 그냥 뭐 각 개인의 특성도 그 뭐 고려되지 않고 형제도 다 다른데 아 얘는 좀 성격이 급해, 얘는 좀 차분해. 그거에 따라서 그러지 않고 어떤 원칙을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작은 자교회나 비밀 해제의 마당을 펼치면서는 여기서는 아무 말이나 좀 다 했으면 좋겠다. 막지 말자 이랬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제가 또 했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다 뻔하지.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세금 문제 좀 걱정하고 이렇게 세금 뭐 제대로 좀 고쳤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고 또 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제일 힘들잖아요. 몸 힘든 건 좀 견뎌놔도 그래서 뭐 시집 얘기도 해보고 저울도 얘기도 좀 해보고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렇게 살 때 예수쟁이들이 어떤 모습인가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비밀의제나 우리 작은 자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까지 들은 것도 많은데 그걸 좀 실천하면서 사는 거 그걸 좀 강조하는 우리는 모임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실천되는가 그건 좀 또 별개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계획한 것이 티칭 하셨잖아요. 우리 김쌤이 대학교에서. 근데 이 뭐 종교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 이쪽도 또 뭐 학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것들을 또 신앙적으로 풀어내는데 기가 막히신 분이고 모셨는데 지금 과거 이력 때문에 그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모셔갔어요. 모셔가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쉬 하고 있다가 이미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어쩌면 당선될 확률이 높으신 분이 픽업을 해 가셨어요. 픽업을 해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문화 뭐 이쪽에 이쪽에 정책 개발 뭐 이쪽으로 모셔 가서 지금 눈코 뜰 수 없이 자기 사업도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바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미리 사실은 조율을 했어요. 이렇게 힘들면 하지 마시자. 이랬는데 아니에요. 꼭 시간을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말은 여러분들 믿으시겠죠. 정치인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는 사실요 고백을 하는데 잘 몰라요. 기독교 역사도 그냥 그 한번 배웠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 역사는 따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15주에 수박 겉핥기로 쭉 지나갔는데 학교 끝나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침례교 역사도 배웠는데 그것 역시 싹 지나갔고 한국 기독교 역사는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옛날에 이게 사실은 저는 보수적인 신학교에 다녀서 요런 건 안 배웠거든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네. 요거는 연세신학원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방송을 했던 이영훈 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신학? 그쪽에서, 그러니까 뭐 역사란 무엇인가 쓴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역사는 팩트보다 관점이라면서요. 쓴 사람의 관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 사람의 관점일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보는데 뭘 알아야지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하나만 좀 끄집어내서 이걸 어떻게 시각 정리를 해야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되죠. 그래서 그래도 읽고 해서 거기서 팩트만 좀 끄집어와서 뭐 그 팩트를 끄집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시각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이제 시각을 덜어내려고 하고 빨리 노트 필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그 중에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냥 사는 거거든요. 먹고 살고. 그런데 뭐 그런 소리 있잖아요.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그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한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면서요. 그래서 역사 왜곡을 지금 현재에 힘 있는 사람이 시도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서 과거를 조작해야 미래를 내가 지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일본도 역사 왜곡하고 우리도 왜곡하고 그런데 왜곡은 침묵도 왜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역사 안 배웠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역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 전 정권 들어서면서 역사책을 무지하게 사 모았어요. 읽지는 못하고. 그래서 대개 집에는 많이는 사 모았는데 잘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를 하나 끄집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요. 나눠보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1905년도에 W.F. 불이라는 선교사가 한 말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려 볼게요. 1905년, 여러분들 1905년에 5년의 한국,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상이 어떠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은. 우린 굉장히 가난하고 더럽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게으른 민족이고 또 이렇게 인상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이렇게 봤어요. 한국은 지금 바야흐로 위대한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봤어요.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전국에 걸친 일본인들의 종횡무진으로 한국인의 심정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율과 공포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들은 갈망의 눈을 여기저기 돌리면서 도움과 보호의 손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인은 지금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며 따라서 긍지와 위신 그리고 보람을 약속하는 복음에 인도될 가장 절박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1905년도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의 시각이었어요. 1905년도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W.F. 불이라는 사람이 조선인가요? 그때?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위대한 시대를 향하고 있대요. 위대한 시대를. 그리고 복음에 인도될 가장 절박한 순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그때 1905년도에 지금 선교를 하기에 가장 좋은 토양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은. 1905년도에 이 말을 했는데 그 이전의 역사를 제가 대충 한번 그 인근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드려볼게요. 1895년에 청일전쟁이 2년 동안 벌어졌는데 일본의 대승으로 끝났대요. 그러면서 일본이 아시아 패권 국가로 부상을 했답니다. 나중에 러시아하고도 이겼죠. 그리고 동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서 장군 중에 한 명이 전봉준, 녹두 장군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때 또 죽임을 당하셨다네요. 2년 전에, 그러니까 1895년보다 고해 말고 2년 전에 충청도 보훈에서 2만여 명의 농민이 모였대요. 그 당시에 2만여 명이 모였으면 굉장했죠. 우리 광화문에서 모이는 거 지금 굉장하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2만 명 모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인디애나에서 오신 분, 지금 우리 방청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인디애나에서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미국에서 2만 명 모이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100명이 데모해도 엄청나죠. 100명이 데모해도 엄청난 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왜 그러냐면 그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줘서 그래요. 언론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권력 서열이 1위가 여론, 2위가 의회, 3위가 대통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움직여주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광화문에 저렇게 모여주는데 끄떡없다. 이건 아직 그 조금 민주주의가 좀 자리 잡아지지 않은 거예요. 100명이 떠들었을 때 집중해 주거든요, 여론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100명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했었을 경우는 저건 귀를 열고 들어줘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100명 정도가 있으면은. 심지어 조지 부시 때 그 표가 100표인가? 뭐 몇, 얼마가 뭐 잘못 개표가 됐다 그랬어요. 플로리다에서. 항상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오하이오, 플로리다, 요게 왔다 갔다 해요. 뭐 텍사스, 뭐 오클라호마, 캔사스 이건 맨날 공화당. 때려 죽어도 공화당.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 이거, 그쪽은. 거기는. 그리고 대도시 이런 데는 민주당 그렇거든요. 근데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데가 플로리다, 오하이오 이런 데. 그래서 거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개표할 때 정말 많이 차이 안 났어요. 그런데 확실히 그 개표를 잘못했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때. 근데 그냥 뭔가 의심이 돼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재개표했어요. 다시.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100명이 들고 일어나서 피켓을 해요?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중요한 사안.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도 얼마 없었을 때 2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농민 2만 명이 한 지역에 모였으면. 1893년에. 그래서 민생고 탕감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농민을 괴롭히는 지방관리들 퇴출을 요구했고,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랑캐를 몰아낼 것을 요구를 했답니다. 2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다음해 1월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병갑이라는 사람의 부패를 규탄하는 농민운동이 일어났대요. 이런 사건이 막 일어났는데 그 미국인 선교사는 지금 이런 시각을 보였던 거예요. 막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뭐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4월에는 동학농민군에 의해서 전주성이 점령이 됐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가 맞아요? 민비가 맞아요? 민비가 맞습니까? 시각에 따라서 민비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조선의 국모다 이래가지고 명성황후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런데 명성황후가 일본하고 척지지 않았대요. 제일 처음에. 그렇죠. 척지지 않았대요. 근데 뭐 역사가 이렇게 주변에 강대국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게 있었고 조정 간에 지금도 우리나라 막 다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투고 뭐 대원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남편 고종 문제도 있었고 뭐 하다가 아무튼지 뭐 무슨 뭐 그랬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다가 동학 농민군을 제압하는 데에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화가 나는 거죠. 일본이 화가 나고 그때에 그 텐진 조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도 텐진 조약을 빌미로 파병을 결정을 하고 왔는데 그때 일본은 사실은 힘이 센 나라였죠. 우리가 그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박살낸 거로 알아가지고 일본이 약한 거로 봤지만 사실 2차 대전 때 군사력이 일본보다 더 셌대요. 근데 그 전선을 두 개로 나누는 바람에 이쪽 아시아 동아시아하고 뭐 이렇게 전선을 두 개로 나누는 바람에 그리고 전쟁 끝물이고 지칠 대로 지쳐서 깨졌지 사실은 항모 숫자도 더 많았고 비행기도 더 많았고 군함도 더 많았고 굉장히 셌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청나라는 지는 애니까 일본이 이겼을 거예요. 이때 민비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명성황후든지 민비든지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민비가 명성황후가 무슨 정보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반군, 농민군이 반군이겠죠. 반정부군, 농민군을 지원해서 고종을 폐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를 했대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결국 일본은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고 동학 농민군을 때려잡고 그러니까 동학 농민군도 대일 농민 전쟁을 벌이고 그랬는데 뭐 당연히 지겠죠. 그래서 전봉주는 잡히고 부하의 밀고로 체포되고 결국 3월에 1895년에 처형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화가 난 백범 김구, 이름은 김창수죠. 그때 사실은 그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그 자객이 이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따져보고 하니까 사실은 잘못 선택했대. 장사하는 상인이었다는데 스치다 조숙해라는 사람을 그 낭인으로 오해를 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백범 김구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왕비의 죽음에 관한 공식 보고서 1896년 3월에 작성된 건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답니다. 일본인들은 방 한 구석에 숨은 몸집이 작은 여인을 발견하자마자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 왕후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몸을 빼 마루로 탈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찰나 불의의 일격을 받아 그 여인은 비명을 울렸습니다. 모살자들은 석유를 날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채 절명되지 않았을 왕후를 홋이불로 싸서 얼마 멀지 않은 노곤의 수림으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유를 몸에 계속 부으면서 불을 질렀습니다. 얼마 후 거기에는 재와 뼈 몇 조각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1896년 3월 왕비의 죽음에 관한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대요. 민비의 죽음, 명성왕의 죽음. 이랬을 때 고종이 외국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을 했대요. 이때 외국인은 선교사들이었답니다. 이 고종의 탄식을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장인 그 고종 황제가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한 나라의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간단 없이 일본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렵기도 하고 또 왕으로서 처참한 심정이 들었겠죠. 기댈 데도 없고 스스로 힘은 없고 그래서 찾았던 것이 탄식조로 몇 번이나 외국인들이 어디 있느냐 외국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고 언더우드가 그때 당시를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종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경비들도 다 도망가고 없었고 궁에 정승들도 다 도망가고 없었고 군인들도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고 없었대요. 그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왜 두 명씩 짝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 사정전 보니까 두 명씩 짝지어서 베드로 도망가나 안 가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아마 그랬나 봐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고종 곁을 낮과 밤으로 지켜줬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았나 봐요. 아니 이런 상황인데 그 불이라는 사람은 아까 그런 시각을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막 처참한 상황이고 나라의 국군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기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사실은 어느 날 한순간 아수르가 저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멸망시켜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계속 쳐들어갔거든요. 계속 쳐들어가서 사마리아 그 지역도 만들고 막 피 섞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 사이에 아무튼 외국인 선교사들이 뭔가 움직임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아까 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한국교회 통계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대. 한쪽에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는 구구는 거의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을사늑약이 막 체결이 되고 막 이럴 때에 한쪽에서는 교회 통계 이걸 작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북 장로교에서 1894년에는 740명이었고 2년 후 96년은 3232명으로 조선인 기독교인 숫자가 증가했으며 또 그 다음 2년 후인 98년에는 4776명이고 그 다음에 99년에는 6056명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통계를 작성을 했대요. 이런 일이 한쪽에서 벌어졌어요.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에 미세스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가 찬송가를 하나 만드는데 찬송가 440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찬송가예요. 아,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부르고 싶다. 멀리 멀리 갔더니 뭐 이거 아시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며 이거.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맙시고 뭐 이런 가사의 노래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고 그 다음 외국인 선교사는 그때 상황을 담아서 희망을 주겠다고 이런 가사를 쓴 거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라는 가사의 노래를 만들어서 그때에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전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나서 그 변명을 했대요. 변명을 했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러시아는 한반도 가까운 곳에 그 위치한 곳에다가 그 러시아 군대에 그 집중을 시켜놓고 비상대기령을 발령을 했대요. 근데 미국은 일본의 그와 같은 변명에 가까운 그걸 공식 논평을 지극히 만족스러운 것이다 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미국 정부에서 미국 행정부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힘이 없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열강들이 막 어떤 일들이 벌리고 있었고 한국의 조선반도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나름대로 어떤 움직임을 있었고 그와는 별개로 또 그 열강들의 움직임은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미국은 그때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일명이래요. 일명 구체적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 이름은 아닌가 봐요.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 항쟁은 이게 공식적인 역사 명칭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주 사태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명 광주 사태인데 정식적인 역사적 맞아요? 광주 민주화 항쟁이 맞나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일명 춘생문 사건 그런데 이 이름으로 더 알려졌나 봐요. 이것도 역시 1895년 계속해서 1895년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월 28일 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공포에 떠는 고종 그 국왕과 그 가족을 궁궐에서 피신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었대요. 궁궐 바깥으로 피신시키려고 하는 일. 그래서 피신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신문에 기사가 났답니다. 그 기사에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났대요. 언더우드, 에빗은, 헐버트 이게 다 선교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외국인들이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외국인들이 이 일에 관여했다. 이렇게 이런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그때 궁궐에 있고 그랬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레는 이 선교사들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간조신보라는 신문에서 그렇게 기사를 썼대요. 그때 일본 정부는 민비 시해 사건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었다는데 이 사건, 춘생문 사건, 이거 그 왕과 왕족을 궁궐 밖으로 피신시키라는 이 사건을 국왕 쟁취 사건이라고 하면서 역선전을 하기 시작했대요. 역선전을 일본이.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강들이 한반도 땅에서 서로 자신의 세력을 막 확장하려고 하면서 어떤 명분들을 막 쌓아나가고 있는 거죠. 그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백정 해방이 일어났대요. 우리나라에서. 야, 굉장하죠? 우리나라에서 백정 해방이 있었대요. 1895년 같은 해 4월에 백정 일동이 조정에 진정서를 낸답니다. 이렇게 했대요. 진정서 내용이 이렇답니다. 우리는 지난 500년을 인종지말로 비참한 가장 천한 사람들로 가시나 망건을 쓰지 못하는 천대를 받고 그 비통이 뼈에 사무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소총하옵나니 우리 백정들이 더 이상 구박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진정서를 조정에 냈대요. 조정이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인권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 다음에 3월에 음력 3월에 백정이 호적을 만들고 호적에 올려지도록 윤호를 내려줬대요. 미국의 노예해방이 언제 16대 대통령 때 됐습니까? 아무튼 우리도 이랬네요. 우리도 굉장히 빠른 때 그렇게 됐죠. 실질적으로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은 1960년대까지도 흑인들은 버스 뒷문으로 타고 뭐 이랬었어요. 화장실도 따로 가고
여성 투표권도 얼마 안 된 거예요.
여성 투표권도 1940년인가 그랬어요. 여성 투표권도.
흑인보다도 더 늦게 됐어요, 여성.
뭐가요?
흑인보다도요, 여성의 권리가 더 낮았었다고요.
미국이요? 네. 그러니까. 그랬대요. 미국 별로라니까요, 여러분. 미국 별로예요. 그러니까, 아이, 종미 별로예요. 종미 별로야. 종북과 더불어 종미 별로예요. 종북주의자라고 막 떠든 사람에게는 너도 종미주의자야. 이제 이래줬으면 좋겠어. 그죠? 아무튼 그랬대요, 미국. 영화 중에 제가 그 미국 역사를 따로 공부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가끔 미국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 영화관이나 그런 데 가서 보면 막 49전, 막 99전 그런 거 빌려주거든요. 요즘 영화는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라라랜드 재밌다고 하는데 그거 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못 봤어요. 라라랜드 그렇게 재밌다는데 다른 거 저는 막 왕거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거미줄 날라서 벽 막 그 건물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가 막 슈퍼맨 같은 거 그런 거 이상이 재미가 없어요. 그 재밌다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뭐 휴메니티도 막 느끼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상하게 만화틱 해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또 뭐가 재미없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히트 친 게 있는데 지금도 운전을 하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 그 막내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극장을 지나다 보면 히트 치는 영화가 있으면 거기 주차장에 차가 많아요. 아니면 이렇게 비는데 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볼 게 있으면 좀 가려고. 그래서 막내야 요즘 뭐 재밌는 거 하니? 그랬더니 스타워즈 한다면서요. 스타워즈 한대요. 아, 저 그런 거 재미없어요. 칼이 막 그 뭐지? 막 반짝이 레이저 막 탁 나고. 이런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거가 있어서 그런데 옛날 영화들 보면 그 막 흑백 영화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피 골드버그 그런 영화 배우 있죠. 그 여자가 주연인 영화가 있는데 롱 워크 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갖다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흑인이고 뭐 그 알라바마의 망고메리라는 시가 있어요. 아마 제일 큰 시 같아. 그래도 조그만 시인데 거기가 무대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때 당시 그냥 뭐 그런 좀 느끼고 그런 거거든요. 역사는 모르고. 근데 보면 형편 없었어요. 사실 미국도 형편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때 1895년 96년 백정이 호적에 올려질 수 있도록 조정해서 윤호가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네요. 그런데 진정서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백정 박씨와 지씨였대요. 그런데 박 씨와 지 씨를 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S.F. 무어라는 선교사였어요. 이 사람이 사회 변혁의 동기부여와 실천을 하도록 자극을 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배우고 글을 써서 조정해 냈는데 그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네요. 40분이 지났어요. 조금 더 하고.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아무튼 선교사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 때문에 생긴 미국에 대한 오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학교를 엄청 많이 세웠네요.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 사립학교들 있잖아요. 다 보니까 거의 다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러고 굉장히 많이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알랜드 뭐 그렇고 뭐 병원 같은 거 짓고 아 뭐더라 광해원 지금 뭐죠? 광해원이 나중에
뭐 연세대 전신이 제중원인데 본래가
아 제중원 예 광해원이 먼저 이름이에요. 제중원이 먼저 이름이에요.
광해원이 하면 먼저일 겁니다 역사적으로.
광해원이 먼저 이름이고 제중원으로 바뀌고 예. 그다음에 사업가 세브란스의 투자를 받아서 예. 좀 크게 짓고. 예. 아,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이 다른 나라는 쌀 밑자 쓰는데 우리는 아름다울 밑자 쓰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 대한 오해가 발생을 했대요. 그게. 1903년에 미국인이 250명 정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절반이 선교사였대요. 절반이. 그러니까 한국에 뭐로 갔겠어요? 두 가지겠죠. 뭐, 돈벌이 될 게 있을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또 하나는 선교사들. 근데 선교사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선교사라기보다는 장사꾼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저는 그냥 막대 먹은 그 목사니까 막 저지르는 말을 하잖아요. 선교사님들 정말 죄송한데 선교사님들의 상당수가 나가리예요. 이 사람들 가서 보면 선교라는 이름으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래요. 그리고 찌질이 고생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도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선교라는 걸 팔아요. 팔아서 종교 집단인 기독교 교회에서 돈을 받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조선반도에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하와이 수수 농장에 한국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란 이름으로 와서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가 있었는데 뭐 의료나 교육 등에 많은 일을 해서 그랬고 고종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정부에서도 미국에 대한 그 당시에 매우 순진한 신뢰를 보였대요. 지금요 제가 미국에서 만으로 30년 살았어요. 근데 한국이 이제 옛날에 제가 미국 갈 때보다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서양인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순진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지금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뭐 우리는 독단적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제재는 뭐냐면 그 침공할 수 있어 이거예요. 침략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반응이 전쟁은 안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렇게 뭐 진보연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뭐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에이 전쟁 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를 모르더냐 하면 되게 순진하게 이유를 드는데 여지까지 한국의 권세자들이 북한팔이 안보팔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왔고 미국도 전쟁 시나리오를 계속 흘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쟁 시나리오를 북한에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만들었거든요. 계속 전쟁 시나리오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전쟁 안 일어날 거야 그래요. 전쟁 안 일어날 거야. 되게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영호 씨하고 방송을 할 때 우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는 달라스 지역이 옆에 포트워스라는 시랑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분수대의 어린아이가 빠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분수대 물이 깊지 않거든요. 분수대 물이 깊지 않은데 어린아이가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물이 생각 장난치고 막 그러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3년인가를 넘게 그 사건 조사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막 그 관련자들 뭐 정치인들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다 내놓는 거예요.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의 가능성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요. 테이블에 올려놓고. 근데 강대국의 수장이 단독적으로 북한의 제재를 가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안보팔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도 당사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개 혹은 1000개의 가능성을 놓고 얘기를 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우린 안 해요. 그리고 믿어요. 이게 되게 순진한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러시아에서 공식으로 논평했죠. 한반도에 그러니까 시리아처럼 폭탄 투하하지 말 것을 경고했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한국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전쟁 안 일어나 이래요. 이게 되게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개 넘는 생각을 하고 슬쩍 타진해보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뭘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씨가 그랬잖아요. 그 뭐 고려해본다 검토해본다 그건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다 믿을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능성 있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 개. 그중에서 뭐 상황이 이렇게 되고 뭐 할 때 그때 뭘 하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때 한마디를 듣고 뭐하고 그냥 손 놓고 뭐 이래요. 이때도 그랬나 봐요. 더 순진했겠죠? 더 순진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 조정에서, 정부에서 아주 순진한 신뢰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때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일 전쟁 때까지 일본에 대해서 좋은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고종이 이 설버트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친서를 전달하려고 했대요. 친서를. 그 친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순진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883년 이래로 미국과 한국은 우호적인 조약 관계에 있어 왔습니다. 한국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국 정부와 그 국민의 친선 동정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대표자들은 항상 한국의 번영과 발전에 동정적이었고, 이런 게 순진한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이거 뭐죠? 코미디? 김회장. 기억하신,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구나. 잘 돼야 될 텐데, 그거 아세요? 그렇죠? 그 김회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회장이 아프리카에 뭘 그렇지 않을 텐데 그냥 코미디니까 맨발 벗고 다니는 애들한테 신발 팔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부하 직원이 뭐 이사가 안 된다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데 신발을 어떻게 파냐고 그랬더니 김회장이 그러는 거죠. 백만 켤레 그냥 신켜. 그러는 거죠. 백만 켤레 그냥 실켜. 그러면 발바닥이 물렁물렁해질 거야. 그 다음에 신발 없이 못 살아. 그럼 200만 켤레를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백만 켤레는 도움이 아니에요. 근데 고종은 도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883년 이후로, 우리는 친성 동종을 당신의 나라로부터 받아왔어. 라고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대표자들은 항상 한국의 번영과 발전에 동정적이었고 그리고 귀국에서 파견한 교사들도 이 백성의 정신 고향을 위해서 숱한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오. 그러니까 우리 백성을 깨워주신 것도 감사하다는 거죠. 세상에 이게 자존심이 상할 말인데 그렇죠? 지금껏 보여준 것과 같은 꽃 같은 정도의 마음과 판단으로 이 문제, 즉 독립 상실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의 위기에 전과 다름없이 베풀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친서를 써서 허벌버트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정부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미국 행정부에서 그 대통령 면회를 거절했답니다. 거절하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때에 을사늑약이 이미 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11월 17일 날 1905년. 그래서 헐버트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한미 간의 오랜 우정이 겨우 이것이었나? 한국인은 이것을 배신과 변질로 볼 것이라는 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략하고 미국인은 과거 30년간 미국의 성조기는 공의와 진실 때문에 서 있으며 아무 이기적 이해관계가 없이 다만 정의의 편에 서서 힘껏 미래를 주겠노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위기가 오니 한국인들을 버리고 말았다. 이 헐버트라는 선교사도 되게 자국 정부를 순진하게 봤던 거죠. 여러분 뉴스룸이라는 거 아시죠? 미국 드라마.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 한국 번역 멘트도 써있기 그 번역 그것도 있길래 웹사이트에 아마 올린 것 같은데 제가 그 어느 대학교에서 사회자가 있고 언론인 한 명 뭐 교수 한 명 뭐 이렇게 해서 대담하는 것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아 미국은 뭐 헌법이 뭐 조금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을 때 여기 언론인이 뉴스룸을 진행하는 그 뉴스캐스터가 이 사람들이 말한 걸 앵무새처럼 아 뭐 그것 때문에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했더니 똑같이 말하니까 사회자가 그 건성건성 대답하는 걸 알고 아니 당신 이렇게 말하면 내가 공항에 안 보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솔직히 말하라고 했더니 그냥 두 번째도 건성건성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말하니까 저 그때 관객석에서 X 표시를 뜬 이걸 누가 들죠. 그 언론인하고 그 같이 했던 사람이 여성분이 이렇게 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양심적으로 언론인답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국이 위대하게 뭐가 위대해? 문맹률 세계 매디 감옥에 몇 명당 한 명 들어가 있고 뭐뭐뭐 쭉 막 떠들죠. 미국이 뭐가 위대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위대하다고 말했던 그 두 사람, 그 두 사람도 이 사람같이 말했던 거죠. 정의와 공의, 뭐 진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 언론인이 말을 하니까 그 관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미국인은 미국이 정의를 실천하고 뭐 이런 나라로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이 그래요. 근데 국위구선이죠. 그렇죠. 근데 헐버트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알렌 우리가 선교사라고 알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선교사로 3년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있다가 중국에서 1년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 약간은 아니겠죠. 한국으로 온 거 보니까 트러블이 있었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아 당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요 옆에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거기로 가는 게 어때? 그래가지고 알렌은 한국으로 왔어요. 중국 선교를 갔다가 중국에서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로 왔는데 나머지 시간은 이 사람이 미국 공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알렌이 선교사냐 아니면 미국 정부에서 파견한 공사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사실은 미국 정부의 공사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라고 일을 했었을 때 그 3년도 그냥 병원에서 뭐 병 고치는 일 이런 거 있지 과연 복음을 나누는 일을 했는가는 거의 행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좀 더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영어를 쓸게요. task oriented people 있잖아요. 일 중심의 사람들. 어떤 사람 people oriented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 아마 일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것보다는 조직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한국에 뭐 힘 있는 사람들 그때는 뭐 별로 없었으니까 조종이 될 거고 정부 이 사람들고 뭐 잘해서 어떤 조직적인 일을 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알렌이 성향이 그러니까 공사로 여기 왔겠죠.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비밀 회자는 한 달째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사람이어서 3년간의 선교사로서의 일도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냐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럼 선교사니 아니냐 알아서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 사람 시각은 썩히 뭐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의료 행위 이런 것이 선교 행위인가? 우리 지금 많이 그러잖아. 어디 가서 병원 짓고 의사가 나는 뭐 자비랑 뭐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고 가는 것이 선교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서 뭐 건물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승환님? 지나가다가 말을 해보자. 제가 막 떠드니까 좀 쉬는 시간 갖는 거예요. 우물 파주는 게 선교 행위가 돼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우물 파주는 행위 하나만 놓고 보면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
자체가 선교 활동은 아니죠.
그래요?
예.
병원 지어주는 거는
그 자체도
학교는
마찬가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잖아요. 아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갔을 모르는데 제가 질문했을 때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성경이 아니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다가 성경이가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성경이가 될까요?
선교 행위라기보다는
전도 행위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예.
했던 질문이잖아요. 예. 이웃에 관한 얘기지.
이웃이 그거, 네. 성경에 나온 이웃은 이웃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 들어갔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웃이 로마서 13장에 율법의 완성을 이룬 사람의 모형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을 이룬 사람. 그래서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은 율법의 완성을 이룬 사람,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신자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고.
선교라 함은 제가 예. 알고 있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셔서
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리에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건물 지어주는 거는 일반 구호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호단체에서의 활동을 선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요. 뭐, 그런 일이 선교나 전도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 그래, 너 그, 믿음이 있지? 그래, 넌 믿음이 있다 그래. 그런데, 너는 그 믿음을 보여. 난 이렇게 할게. 내 형제들이 가난하고 핍절한데,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행동을 하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병원 지어주는 일, 학교를 지어주는 일, 이 문맹자들에게,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제가 지금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기록도 있고 저런 기록도 있는데 지금 선한 그러니까 강도마자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에게 예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가 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하늘 섭리는 뭐냐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선교사들이 한 일이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그 다음에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밀가루 갖다 나눠주고 한 일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냐 이거죠. 제가 월남에 가서 초코파이를 들고 애들한테 접근한 적이 있었어요. 뭐 아무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에게 들었어요.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어떤 분은 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좀 들었어요. 근데 알렌이 이제 뭐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틀 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여기서 신자의 모습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가르침 지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서 내 모습을 확보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렌과 같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선교가 어디 가서 알렌과 같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때에 미국은 사실 거리상으로 한국과 되게 멀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 관심을 가졌던 나라는 러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영국도 사실은 중국과 청나라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청나라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으려고 했는데 관계가 안 좋게 됐어요. 전쟁 벌여서 깨지고 그러는 바람에 미국도 동일하게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미국은 일본을 이용을 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은 굉장히 일본의 우호적인 정책을 폈대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걸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미국 정부는. 오히려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인조차 오해를 했었다는 거죠. 그게 증거가 그랬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선택한 거고 또 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권을 공식적으로 미국은 지지를 했다는 거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시 국무장관 헤이에게 보낸 서한이 이랬대요. 우리는 한국 문제로 일본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총 한 방도 제대로 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미치겠어요? 전시작전권을 스스로 갖다 바친 우리. 똑같죠?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우리는 군사의 이동을 스스로 그 권리를 스스로 미국 정부에 줬죠. 작전은 군인들의 이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미군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 군인의 이동을 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 권리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권리를 그 이명박이 도로 갖다 줬죠. 그리고 박근혜 들어와서 또 이제 영구히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한국인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총 한 방도 제대로 쏘지 못할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전시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더라도 미군이 우리나라의 총사령관이에요.
그때 이제 일본하고 우호가 있었던 건 필리핀 일본 미국이 먹으려고 해가지고 나스닥 타프타 조약인가요? 해가지고 네. 미국은 일본에서는 필리핀을 미국이 먹는 걸 그 해주고 이제 미국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먹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해준 그 조약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예 그
국익 때문에 미국
예 그게 이제 그 미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게 그 어떤 이익을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이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에요. 근데 정식적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일부 역사가들 우리나라 역사도 왜곡을 하니까 공식적으로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제야 역사가들이라든가 제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사실 제기를 했을 때 미국 정부는 반응을 보였어요. 공식적인 반응을. 조약이 아니다. 그냥 쪽지로 대화를 나눈 것뿐이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다. 사실은 니네들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말을 하지만 조약은 아니었다. 협정은 아니었다. 그냥 얘기만 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 먹을 테니까 일본 니네들은 조선 먹어라고 우리는 의논은 한 적은 있지만 그리고 쪽지를 주고 받은 적은 있지만 협약을 한 적은 없다. 이게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멀리 있는 미국의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 보니까 일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그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의 조선반도에 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나빴어요. 극동 정책에서 미국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드는 개떡 같은 놈들이라는 인식이 미국 정부에 있었대요. 영국도 당시에 그 중국과의 교섭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남진을 막으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고 청일전쟁에서 깨지는 바람에 이러한 전후의 사정이 있었어요. 벌써 한 시간이나 했네. 아이, 저기로 넘어가서 끝날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한국은 지금 바야흐로 위대한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라는 시각을 선교사가 가졌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위대한 시대로 가고 있다. 이 시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위대한 시대로 가고 있다. WF 불.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네.
이제 그 한마디로 정경 분리라고 할까요? 결국에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잠깐 나오셨는 것처럼 그 교회가 이제 3,000명에서 4,000명 합성이 되니까 그걸만 가지고 이제 그분은 그 영적인 해석을 한 거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우리 한국 상황은 아주 심각한데요.
맞아요.
그것만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읽어드린 것처럼 전율과 공포 속에 조선인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에 인도될 가장 절박한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와 선교에 가장 기가 막힌 토양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지 안 그런지 아무튼 숫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1905년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2년 후에 190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무지하게 자랑스러워하는 평양 대부흥. 이게 벌어져요. 아, 이 일이 벌어집니다. 아, 요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 점심 먹으러 가요. 그때 그 기독교인 숫자가 조선반도 전역에서 골고루 늘어난 게 아니라 평양에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났대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 지역에. 물론 다른 지역도 늘어났는데 그쪽에 많이 늘어났대. 선교사 숫자는 조선반도 전역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었는데 교회 숫자는 거기가 많이 늘어났고 기독교 숫자는 거기가 많이 늘어났대요. 거기는. 그래서 러트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1895년에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쭉 몇 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1907년까지 그 이전까지는 물론 기독교가 그 이전에 들어왔는데 비실비실 되다가 그때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한대요. 숫자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을 한대요. 교인 수가 530명이었는데 2만 6천 명으로 증가를 하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1904년 현재 성서공회에서 무려 14만 부가 넘는 성서를 이미 보급을 했대요. 그때의 러트 박사의 보고서를 보면 평양에 있어서의 기독교 부흥은 실로 놀랄만한 데가 있다. 매 일요일마다 교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14,000여 명에 이른다. 평양 인구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확실하지 않지만 대략 4만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렇다면 3분의 1 가량의 평양 시민이 기독교인인 것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국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수백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WF 불이란 사람의 시각도 그리 낯선 시각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도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1907년에 빵 하고 평양 대부흥이 터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방송 중에 제가 이 평양 대부흥 그리고 길선주 목사 가끔 깐 거 기억하세요? 깠죠. 제가 깐 거는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때 그 두 가지 평양 대부흥은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들이 이랬대요. 조선에 왔는데 내가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아니 뭐 복음이라는 걸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도 없어. 그런데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좀 가르친 목사 전도사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이 한두 사람이 그냥 우스꽝스럽게 형편없게 뭐를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할 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더라. 왜 나는 복음의 핵심을 전달을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날까? 왜 이렇게 안 일어날까? 그래서 막 그런 고민들을 한 일기들이 막 발견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큰 반응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책을 하고 막 그런 거죠. 뭔가 난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조선 기독교인들은 선교사에 대한 굉장히 그 어떤 선망의 대상이며 그 막 그런 존재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민족이 잘 사는 종족이 이와 같이 형편없는 나라에 와서 희생봉사를 하고 있는 저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와 굉장하다 라고 반응을 일으켜서 빵 터진 게 태평양 대붕이에요. 저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회개할 정도면 우리는 그러할 점이 없겠는가 라고 따져보니까 시어미한테 잘못한 거 있지, 남편한테 잘못한 거 있지, 애 두들겨 팬 거 있지. 그리고 가슴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평양 대붕에 자기 자신의 죄를 막 토설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양 대붕이 일어났어요. 근데 평양 대붕은 워낙 유명하니까 인터넷만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그리고 좀 적어왔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넘어가기로 하고 그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알렌도 해왔는데 넘어갈게요. 이때에 그 이광수가 기독교를 비판했대요. 이광수가 친일파입니까?
친일파 맞아요.
친일파 맞죠? 제가 억울한 게 있어요. 전 책을 비싸게 주고 사요. 이런 거 되게 비싸게 주고 사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잖아요? 그럼 전 23불 줘야 돼요. 그리고 저 어쩔 때 책 사면요. 제가 친일 문학론이라는 책을 샀거든요. 친일 문학론.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데, 제가 달라스에서 교회할 때 책을 이렇게 꼽아놨어요. 근데 여기는 별로 없는데 제가 사는 텍사스에서는 요만한 벌레가 있어요. 요만한 벌레가 나무 파먹는 벌레가 있어요. 나무 파먹는 아시죠? 이만한 거. 휙 달려들으면 좀 무서워요. 얘가 그 지붕 처마 같은 것도 파먹고 나무 기둥도 파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끔 해주지 않으면 어느 날 기둥 무너져요. 근데 이걸 꼽아놨는데 뒤에서 이걸 책을 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졌어요. 뜯어주고 없어졌어요. 근데 왜, 요만큼 그래도 문장을 대충 이해해, 이렇게 없어졌지만 이해할 수 있어서 안 버리고 있는데, 그건 7만원 주고 샀어요. 아니, 70불.
8만원, 9만원 주고.
70불 주고 샀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이광수라는 사람이 그래도 당시에 석학이라기보다 지식인이니까 기독교를 비판을 했어요. 1907년 평양 대붕 이후에 비판할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그 감동을 문학인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나 노래로 발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경험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얻게 되는 기쁨을 얻었다거나 혹은 처절한 회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좋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작가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요.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 정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처절한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할 줄 모른다거나, 이 사람만큼은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발표를 아니고 할 줄 모른다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신자가 됐다고 하는 그 기쁨의 노래를 할 줄 모른다면 신자일까? 그래서 제가 그 침례를 그 모두는 하나지만 형태는 하나지만 내용은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받는 침례는 교회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참여한 사람의 기쁨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침례 사건 그건데 그런 일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일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공부를 많이 하고 흔히 목사님들이 비판하시기를 뭐 머리는 많이 커졌다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일상을 살면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노래는 그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도 봐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다 하는 처절한 회개 끝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노래로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없어 보였다는 거죠. 이광수가 보기에. 그리고 우리는 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아이고 내가 남편한테 진짜 몹쓸 짓을 했네가 과연 이 지식인이 보기에 이와 같은 종교적 기독교적 신앙 고백이었나? 아닌 거로 본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뭘 비판 무의식으로 야소교를 받아들였고 포교를 했다. 하지만 사회의 일들에 대한 한마디의 비판이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서 치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제가 가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를 비판 없이 우리는 수입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이 뭘 비판 무의식으로 야소교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그대로 포교를 했다. 그리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까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에 구별이 없을 것이다.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다 하나님의 일일 것이다. 결코 일요일에 회당에 가서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다. 뭐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비슷한 말을 제가 하잖아요.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이 신자들의 삶의 터전이다. 교회 건물 안이 아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느 특정 장소에 모여서 맨날 회개만 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바른 신앙이겠는가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뼈아프게 들어야 할 말을 또 했어요. 목사, 전도사 같은 교역자가 신구약 성경을 두세 번 맹독하고 여기서 맹자는 맹인할 때 맹이에요. 그냥 비판의식 없이 그냥 읽어댔다는 거죠. 맹독하고 100페이지 정도의 설교학을 배워가지고는 부족하다. 여러 인문학이나 과학 등의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자는 어떠한가? 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이게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우리 현대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평양 대부흥. 이걸 보고 이광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을사늑약, 정미늑약 등의 조선의 전반적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었을 때에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은 뭐였냐면 정교 분리, 아까 우리 최순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 분리 이거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읽어드리고 방송을 마칠게요. 길어서 제가 여기서 안 쓰고 여기 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이 책의 저자가 옛날 그 고을에나 그 글자를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써서 점 같은 것 찍고 그래서 제대로 읽을지 모르겠는데 이랬다는 거죠. 장로회 선교 공의회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했대요. 우리 목사들은 대한나라의 일과 정부의 일과 관원의 일에 대하여 도무지 간섭하지 않기를 작정한다. 둘째, 대한국과 우리나라들과 서로 약조가 있는데 그 약조대로 정사를 다 받되 교회 일과 나라 일은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가르침에 있어서 교회가 나라 일을 보는 것이 아니요 나라 일을 간섭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한 백성들이 예수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될지라도 그 전과 같이 대한 백성인데 우리 가르치기를 하느님의 말씀을 거스림 없이 요건 잘 모르겠네. 계속할게요. 요건 제가 잘 못 읽겠네요. 아무튼 이제 황제를 충성으로 섬기며 관원을 복종하여 나라법을 다 순종할 것이요. 그렇게 가르치래요. 그 다음에 교회가 교인 사사로이 나라의 편당에 참례할 것이 아니라, 뭐 아무튼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정도를 그냥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일에 참석하지 마라. 정부 일에 간섭하지 마라. 왜 그래요? 일본이 을사늑약 같은 거 하고 이미 그때 다 일본이 한국을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미국이 후원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기독교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신학이 발전한 일본 기독교가 조선 기독교의 절대적인 영향을 또한 미쳤고 이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때에 그저 내가 남편에게 한 일, 시아비에게 한 일, 자식에게 한 일 따위를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한국 지식인이었던 친일파긴 하지만 이광수의 이와 같은 비판이 있었고 그 비판 속에는 또 이 한국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선언이 있어서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그저 피안의 세계로 들이려고 하는 삼촌은 뭐 미쓰비시에 끌려가서 찬밥 한 덩이에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노예로 살았어야 하고 형은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누이는 정신대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 교회에 가서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탄식하면서 이 정도로 하면서 그와 같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눈 감고 아예 하지 못하도록 정신적으로 사실은 세뇌를 가했는데 그것이 흡사 진리장 받아들였던 그 다수가 경험했던 부응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분과 한국에 오기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시해 준 대로 제가 무엇을 봤는데 그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서 이 평양 대부흥에 관한 저 그 한국 책이던데 그 역사 사건을 다루면서 굉장히 좋은 쪽의 시각을만 이렇게 제시를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톤을 좀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광수에 대한 그 평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 상당히 좋네요. 근데 이제 그 나약한 지식인이라고 그러죠. 외동말에. 근데 사실상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최남선이도 변했거든요. 근데 그때 항일운동은 33인 중에서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그래도 그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한영훈이가 안 변했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한영훈이. 그 외에는 다 변했대요. 김한란 박사도 맨 처음에 안 그랬는데, 그 친일로 바뀌었어요. 외정말에. 그 제가 아까 그 이광수 친일이다 그런 거는 그 뉘앙스가 좀 틀립니다. 확실히 그 생각이 친일이었는지, 어쩔 수 없어서 외부의 억압 때문에 그 나약한 지식인 때문에 그랬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광수도 결국 친일을 했다. 아, 일제 말기 와서 그리고 몰라 내가 기억이 하도 있는데 이광수가 쓴 그 종교에 관한 소설이 있어요. 근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것 좀 비판적으로 쓴 소설이 있습니다. 이광수가 쓴 소설 중에.
이제 그다음에 명성황후가 나도 이제 처음에는 명성황후라고 옳게 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내가 지난번 덕수궁을 네. 가봤어요. 네. 서울에 덕수궁 아시죠? 그 저기 네. 앞에 거기에 이제 그 민비 아니 그 명성황후가 세운 거거든요. 고종 우리나라 그 돈 없고 이제 힘들 때 이게 이제 대웅군이 그 세국 정치를 하면서 국고를 많이 이제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명성황후가 1년 만에 그 덕수궁 가보면은 막 의리의리해요. 막 이 대리석으로 막 그 옆에 그것을 그 이제 그 하면서 그 국고를 다 탕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비가 또 뭘 하냐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매점매색 그래갖고 그 저기 있는 그 상인들이나 돈 많이 주면 그냥 그 간죽 주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민비가 맞아요. 민비가 그 명성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잘못된 거고. 그 민비가 맞고 이제 그 유튜브 보면 읽어보니 그래서 나도 몇 년 전까지는 명성하고 생각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민비 때문에 나라가 그냥 완전히 자살나버린 거예요. 아무 그런 뭐 그 1년 만에 그 대원군이 쌓아놓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 덕숭을 그렇게 지어서 그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종의 어떤 그 황제로서의 그 일본에 대해서 그 황제의 어떤 그런 위신을 위해서 그렇게 세운 또 그런 이유도 있어요. 덕숭은 국고 탕제라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일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이제 그거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 보면 그 민비가 했던 것들이 한 거의 이제 그 당시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폭망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책 같은 것들이 보면은 뭐 자기 거기 덕수궁 가보면은 뭐 자기 뭐 침실 있고 그런데 완전히 그 옛날 그 크게 막 차려놨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복궁도 있고 그러는데 그 좋은 궁들 놔두고 또 하나 지었더라.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야 대단하다 건축물 죽여주는 거야 막 3층짜리 석조 건물이야. 그래서 엄청 넓어요. 대골 같더라고. 야 우리나라 근데 지금 그 유튜브 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 완전 우리 이 돈도 없는데.
아이고. 지금 그 아마 안 들어갔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민비가 명성황후였는 줄 알았는데 민비였다. 왜냐하면 덕숭을 지면서 국고를 탕진했다. 화려하고 멋지게 지는 바람에 그런데 한쪽에서 궁영구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나 진짜 이번에 시간 만들어서 조금 배우고 하고 싶어요. 궁영구가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건 우리 밥 먹어서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시간을 갖는 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잖아요. 항상 그 누구나가 상황인식을 다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인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자기가 인식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에 그 구한말 시대에 이러저런 역사적인 정황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 이러저런 인식이 있었고 또 그래서 벌어진 일들은 한국 같은 경우 기독교 내에서는 평양 대붕이라는 어떤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늘상 어떤 작게는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조금 더 큰 사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글로벌 시대 외국까지 합쳐서 어떤 상황인식을 늘 하는데 이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인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바른 신자의 삶일까 이것들을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역사 한 꼭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맞춰도 되겠죠? 예. 비밀의 집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